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정거한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고 병력 파견을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을 침공 개시로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면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을 비롯한 두 곳의 은행과 42개 자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분리주의 세력이 점거한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지역 내 러시아 병력 정계에 대해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쪽 발트해에 있는 미국의 동맹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부대와 장비들을 이동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해당 부대와 장비들은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보낸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예정됐던 회담을 취소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두 장관의 회담은 당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내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에 앞서 미국은 전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 유보를 내세웠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회담 직후 기다리고 왔나 우리는 침공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외교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러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형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자신은 외교에 전념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러시아가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다는 어떤 수준의 신뢰라도 국제사회에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준비가 돼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호주가 오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언제나 깡패들에 맞서 싸울 것이고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추가적인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제재는 미국 대각관 국가안보회의 NSC에 상응하는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SCRF의 일원을 겨냥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도 이날 특정 러시아인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정부나 정부기관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채권에 일본 내 발행과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한다는 관점에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며 사태가 악화될 경우 주요 7개국 G7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새로운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호주의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직후 나왔습니다. 주요 7개국은 내일 화상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지난주에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어제 공개한 주간보고서에서 지난주에 1200만여 명에게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전주에 비해 21%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6만 7천 명으로 8% 감소했다며 올해 초 이래 처음으로 주간 사망률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서태평양 지역만이 29% 오른 신규 확진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는 러시아, 독일, 브라질, 미국과 한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주재하는 일본 외교관이 지난 21일 중국 당국에 의해 일시 구금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어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 사건을 간과할 수 없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리타케 차관은 이날 밤 양위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 공사대리를 초치해 이번 사건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중국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최근 B-52 전략 폭격기를 괌 기지에 전개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앤더슨 공군기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연례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인의 70% 이상은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25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같이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최근 B-52 전략 폭격기를 태평양의 괌 기지에 전개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앤더슨 공군기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 B-52는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가장 유연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 케이티 물러 공보실장은 전략폭격기 B-52의 최근 괌 전개가 수행하는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합동군의 살상력에 기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공보실장은 20일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가 북한과 같은 적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는 VUE의 서면 질의에 즉답은 하지 않으면서도 이 임무는 미 공군이 미 국방 전략을 지지하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언제든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괌에 전개된 전략폭격기 B-52가 수행하는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가 정례적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미국 영토와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례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근 괌에 전개된 전략폭격기 B-52는 핵 역량을 갖추고 있고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결정권자들과 미국령들은 영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한 방어 보장과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폭격기 B-52는 폭격기로서 3대 핵 전력 중 가장 유연함을 보여준다며 공중에서 지상, 공중에서 해상에서의 억내 억지력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폭격기 B-52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핵 추진 잠수함,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함께 미국의 3대 핵 전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밀러 공보실장은 미 공군은 지리적인 전투지휘 목표와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작전지역에 걸쳐 다양한 군용기와 부대를 정기적으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한 군용기와 부대를 운용함으로써 태평양 공군은 글로벌 작전에 대응하고 이를 지원할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우리는 상호 운용성을 입증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국과 함께 훈련할 모든 기회를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의 이번 괌 전개는 북한이 올해 초 괌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잇따라 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뮬러 공보실장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육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대도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드의 임무는 미 본토와 배치된 미군 병력, 우방과 동맹국을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우리의 동맹국들은 우리가 이곳에 있고 안정적이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지난 15일 미 본토인 루이지애나주 박스텔 공군기지에 있던 전략폭격기 B-52 4대와 220여 명의 병력이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16일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VOA에 전략폭격기의 임무는 인도태평양 역내 잠재적 위기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발표된 국방전략에 따라 기존에 상시 순환 배치됐던 병력을 필요한 시점과 속도에 따라 전개하는 역동적 병력 전개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이번 전략폭격기 B-52의 괌 전개도 그 일환입니다. 역동적 병력 전개 전략은 주요 전투력과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미군 병력 배치에 대한 적성국들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연례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훈련이 두 나라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21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인 리질리언트 실드 2022를 시작했습니다. 미 7함대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이 요코스카 함대 사령부를 포함해 일본 전역 지휘소에서 25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리질리언트 실드는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기반의 연례 훈련으로 잠재적인 역내 위협에 대비해 미군 전술, 기술과 절차를 시험하는 동시에 양국의 군사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7함대 사령부는 리질리언트 실드가 협력을 강화하고 타해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더욱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질리언트 실드는 미국과 일본군이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에 필수적인 상호 능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훈련은 국제규범에 반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한 억지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질리언트 실드 2022는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 연습 기간 내에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통합작전 능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상과 해상, 공중 등 3군 전체에 걸쳐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야외 실기동 훈련을 실시해 훈련 성과를 공개하는 등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1일에서 7일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일본 오키나와 근처와 미야코 해협, 로손 해협 등에서 노블 퓨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훈련이 동맹국의 신속 통합 기동 역량과 해상 거부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 해병 원정대와 상륙 준비단이 함께 작전을 수행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에서 18일에는 미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호주 왕립공군이 참여한 가운데 3국의 연합 대규모 공중훈련인 콤노스가 진행됐습니다. 이 훈련에는 2,500명 이상의 미 공군과 해병대, 약 1,000명의 일본 항공자위대와 호주 공군이 참여했고 130대의 항공기가 참여해 2,000번 이상 출격했습니다. 또한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양국의 연례 합동 지휘소 훈련인 키네지 2022를 시작했습니다. 주일 미군은 4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훈련을 통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했으며 역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상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양국이 미 해병대 병력 2,610명과 일본 육상자위대 병력 약 1,400명이 참여한 레졸루트 드래곤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일 미군은 지난달 북한이 시험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최고의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매일 훈련을 하고 있다며 레졸루트 드래곤 훈련이 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된 2018년 이후 3대 미한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불렸던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을 폐지하거나 대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8일 미 국방산업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대규모 실기동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적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훈련은 매우 효과적인 억지력이라며 소규모 훈련을 여러 개 한다고 해서 대규모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인의 70% 이상은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들은 또 10년 후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한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일에서 4일까지 18세 이상 한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71%, 반대는 26%였습니다.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선 56%가 지지, 40%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체 핵 개발과 미국 핵 배치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67%가 자체 핵 개발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9%만이 미국 핵 배치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응답도 24%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 대해선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비교적 높은 지지가 나타났지만 미국 핵 배치에 대해선 지지 정당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자체 핵무기 개발에 대해선 국민의힘 지지자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66%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미국 핵 배치에 대해선 국민의힘 지지자 중 71%가 지지한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44%만 지지 의사를 밝혔고 이보다 많은 51%는 이를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북한 이외의 위협으로부터 방어가 3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가 2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위협 대응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남북한 대립 시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12%가 매우 신뢰, 49%가 다소 신뢰한다고 답하는 등 61%가 신뢰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별로 신뢰 않는다, 매우 신뢰 않는다는 각각 32%와 4%로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해선 압도적으로 많은 82%가 회의적 견해를 나타냈고 12%만이 포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10년 이후 최대 위협을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한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묻는 질문엔 북한 46, 중국 33, 일본 10, 미국 9%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는 절반 이상이 중국 56%, 두 번째로 북한 22%를 지목했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여론조사는 한국에서 핵 보유에 대한 일관된 다수 지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와 관련한 한국 내 논의 추이도 언급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에선 1970년대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중단됐고 이후 한국에서 핵무기 획득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는 정치적 금기로 여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주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특히 주요 정치인들이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2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당내 경선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하지만 미 국무부 관리는 미국의 정책은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대선 후보들 가운데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거나 정당 정책에 포함한 후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여론조사 결과가 제시하듯 북한 이외의 위협과 국제적 명성이 한국의 자체 핵 보유의 주요 동인이라면 미국이 동맹을 통한 핵 억지력을 한국의 핵 확산을 미리 차단하는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인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는 미국 민간단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는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군비 경쟁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비 달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정책국장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동맹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미국이 동맹을 관리하는 데 있어 직면하게 될 도전이 단지 한국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달튼 국장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무기를 갖기 시작하면 이게 전반적인 미국의 동맹 구조에 어떤 의미냐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 달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회장은 미국의 동맹 관계는 유럽과 아시아 모두에서 평화적 관계와 안보를 촉진하고 안정시켰을 뿐 아니라 핵무기 확산을 막는 데도 기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달더 회장은 미국은 핵무기 확산이 지역 안보뿐 아니라 세계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며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은 동맹관계를 바꾸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달더 회장은 자체적인 국가 핵 역량이 억지력을 증대시키긴 하겠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 없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진정으로 더 나은 것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달튼 국장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핵 이전이나 핵 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미국 법률 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튼 국장은 미국 의회가 이런 불이익을 면제시키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안으로 불거질 것이라면서 이는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게 독립적인 군사력을 확보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민간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해 12월 한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데릴 킴벌 미국 군축협회 소장은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위험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exacerbates the already tense and dangerous situation vis-a-vis 한국의 핵무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군비 경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로렌스 킨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핵무기 보유가 꼭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스킨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핵태세 검토에서 미국의 핵무기 정책으로 선제 불사용을 채택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선제 불사용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달더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그와 관련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건 핵무기 사용의 유일한 목적과 관련된 것이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제 불사용과는 다른 것이라고 달더 회장은 말했습니다. 킴벌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핵 태세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이나 동맹에 대한 핵 공격 억제를 핵무기 사용의 유일한 목적으로 정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킴벌 소장은 다만 이 정책 선언이 단순한 재래식 군사 침략이나 생화학 무기의 사용 등 비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사용은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UN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신호가 될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의 전 주민이 두 차례 접종받을 수 있는 분량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서울에서 방한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은 예상 못한 일이었다며 이는 일부 후퇴이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would like to se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from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Framework.
퀸타나 보고관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 인권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된 접근이라며 한국의 불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컨센서스 접근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 3년 연속 이름을 올리지 않고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합의에만 동참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 전 주민이 최소 2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6천만 회분을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고 국제 공동체와 교류를 재개하며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백신 접종분 일부를 먼저 제공받은 이후 나머지 접종분을 제공받을 때 다양한 압력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의심한다는 정보를 받은 바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백신 지원을 제안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제안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북한 동향 보고를 전하면서 미국 쪽에서 6천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측의 의사를 타진했고 북한 측은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국경 봉쇄의 명분으로 신종 코로나 방역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역시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며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출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 국경수비대가 총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선 과도하고 모호한 처벌 조항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recommended the ROK government to initiate a process of reviewing.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국회 차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제고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제안했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한 처벌 조항에 대해 이런 극단적인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남북 접경지를 찾아 대북 전단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들은 바 있는 퀸타나 보고관은 접경지 주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모두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과 관련해선 유가족의 알 권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y point of view is that that ruling should be respected unless there is extremely sensitive.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법원이 이 씨 유족에 대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면서 굉장히 민감한 군사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한 사법부 결정은 존중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재판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에 대해 알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다음 달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탈북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면담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잡혔던 국군포로 생존자,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사건 피해자 가족 황인철 씨,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도 만났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의 임기가 2016년 8월부터 6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고관으로선 이번 방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연합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영사 접근 등 보호가 제공되고 가족들과의 교신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1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갖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유럽연합은 남북관계의 독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EU 대변인이 언급한 이러한 권리는 1963년 체결된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영사접견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칭한 것입니다. EU 대변인은 북한 내부의 외국인 수감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고 영사 접근 없이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 구금돼 있을 수 있다는 토마스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우려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UN 총회와 UN 인권이사회에서 EU가 제안해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이 자국 내 수감된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영사들과의 자유로운 교신과 접근 등 보호, 그들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 가족과의 교신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빈 협약 서명국임을 상기시켰습니다. EU 대변인은 남북한의 특수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1주년을 맞은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에 서명한 EU는 이것이 강력한 정치적 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이 선언은 서명국들의 강력한 정치적 선언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에 기반했고 각국이 국제법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에 서명한 당사국들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인들 구출에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오용하고 외국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선언을 주도한 캐나다 글로벌부는 VOA에 보낸 성명에서 정치적 개입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 구금 행태는 용납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가리아 외무부는 VOA에 외교적 이득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국제사회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선언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자의적 구금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들은 길게는 9년째 억류 중입니다. 2013년 10월 8일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에 대해 북한은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 붙잡힌 최충길 선교사도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습니다.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들 6명의 한국인들의 본국 송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VOA에 자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은 오롯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has not taken a stance on this issue.
코헨 전 부차관보는 6명이 억류 중이지만 한국은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가족과 영사 당국에 접근할 수 없는데 외국인 억류와 관련해서는 국제 규범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어 그들의 석방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며 한국이 무엇인가 비공개로 말했겠지만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unclear whether there's even any discussion of their release. Surely the South Koreans must have said something privately, but they've obviously not made this.
코헨 전 부차관보는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는 남북한의 관계를 증진하고 북한 핵 문제와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며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을 변호하는 국가의 근본적인 책임을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의 그레그 스켈라투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6명을 데려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ignore North Korean human rights, eventually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risis is going to affect Nationals of South Korea as well.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면 결국 북한 인권 위기가 한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6명의 한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데 이들은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실존하는 사람이라며 가족들은 그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을 북한에서 빼내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남북정상회담에서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들의 석방 사안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조병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억류자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제기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달 말 개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극단적인 코로나 대응에 따른 광범위한 인권 유린과 열악한 인도주의 상황이 논의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장교 구금 사건 등 탈북민 보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오는 28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막하는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asic concern right now is going to be the impact of COVID and what does this mean and how are things going in North Korea? The North Koreans haven't accepted any vaccines that have been made available. The UN has made has indicated.
김 전 특사는 2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각국의 기본적인 우려는 신종 코로나 여파, 특히 유엔이 배정한 코로나 백신을 북한이 전혀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여파의 의미가 무엇인지, 현재 북한 내 상황은 어떤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년 넘게 국경을 걸어 잠그고 외부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고립과 억압은 더 심화됐다며 급감한 탈북민 숫자가 그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is going to be a concern is the decline in the numbers of defectors who've left North Korea. Those numbers are way down because of the tighter borders.
탈북민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국경이 차단됐기 때문인데 이는 탈북 여건이 더욱 나빠졌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수킴 랜디 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신종 코로나 대유행의 장기화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국제사회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각국이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 국민의 안위보다 무기 개발을 우선시해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의 식량 부족 등 인도적 위기에도 북한 정권은 지난달에만 7차례에 달하는 무력 시위를 이어간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연구원은 이미 공중보건과 의료자원이 사실상 전무할 정도로 이미 심각한 상황인데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순전히 이기적인 이유로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을 기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그 스칼루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탈북민 보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러시아 내 북한 장교 감금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정보 장교 케이스도 있는데요. 요원들한테 붙잡혀갖고 지금 강제 북송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한 사람들도 좀 구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코로나 국면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 역시 새로운 상황에 놓였지만 수년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담긴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는 문구가 이번에도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자행한다. 이러한 문단이 항상 나왔거든요. 결의안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또 책임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부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이슈도 계속 나와야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제기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한국은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유린의 피해국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목사와 선교사들의 구금,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 문제 등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제기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숄티 의장은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도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49차 정기이사회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다양한 인권 침해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 작업과 관련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통상 매년 3월 정기 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번 이사회에도 상정됩니다. 유럽연합이 이미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사회 마지막 주에 결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타이완 해운회사가 위장회사를 앞세워 북한과 유류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타이완 외교부는 증거 확보 후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는 등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자국 해운회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타이완 관계당국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국제적인 조사와 제재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실은 타이완 해운회사가 지난해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지원하며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22일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타이완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항상 준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타이완은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고 어선 선언으로 북한인을 고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자체 입수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토대로 타이완 해운회사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해운회사 챙천은 위장회사를 앞세워 유조선 선워드와 스카이 베누스를 통해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이 타이완 회사는 평양과의 현금 거래와 유류의 최종 목적지를 모호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개의 위장 회사를 설립했고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북한과 수만 톤의 유류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선워드 유조선은 지난해 3월 말과 4월 초 사이 적어도 4차례에 걸쳐 선박 간 환적에 관여했고 신평 2호, 안산 1호, 삼종 2호 등 북한 선박이 기름을 실어 날랐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적했다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 초안을 이달 초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고서 초안에는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 제조 능력을 계속 발전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해킹을 통한 수익 창출 등 다양한 제재 위반과 회피 사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특정 국가의 제재 위반 사례와 관련해 북한 공작원이 2020년 중반까지 캄보디아에서 호텔과 카지노, 여행사, 식당, 술집 등을 운영하도록 캄보디아 정부가 허용함으로써 북한의 정보 활동과 불법 경제 활동을 방조했다는 지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찰총국 소속 김철석이 석화라는 가명으로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서 CH 월드 여행사 등을 운영하며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외교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캄보디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준수하며 자국 내 북한 사업장, 은행 계좌를 모두 폐쇄했고 북한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부가 지난 2020년 1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결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외교부는 관련 부처와 기관에 모든 대북 결의에 대해 알리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6월 캄보디아 상무부가 글로리 월드와이드 글로우에 등록을 취소하고 만수대 신기술회사 등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북한 관련 12개 기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기업들은 2019년 12월 등록이 모두 취소됐고 북한 관련 식당 8곳도 등록이 취소된 후 폐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이와 함께 대량 살상 무기 WMD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캄보디아는 항상 WMD 비확산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밝히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이 유엔 사무국과 함께 인도주의 기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북 송금 경로를 마련 중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엔 기구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용 문제와 은행들의 대북 거래 깊이 등 난관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미국과 유엔 사무국이 논의하는 새로운 은행 경로가 대북 지원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VOA의 서면 질의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니세프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 활동을 계속하는데 도움을 줄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우선적인 필요를 감안해 인도주의적 활동을 계속 점검하고 조정하고 있으며 제약을 인식하고 북한 내 관계자들과 국제사회와 충분히 관여하면서 최선을 다해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22일 현재 대북 활동이 중단돼 있으며 상황이 허용하면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직접적인 반응은 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는 22일 새로운 은행 채널에 대한 반응과 미국 정부와의 관련 논의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공개 정보가 없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대북 송금 경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ddressing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Which is why we have continued to support the 17-18 committee's swift.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해결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원 단체들에 대한 1718 위원회의 신속한 제재 면제 처리를 계속 돕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채널 구축을 위해 유엔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22일 VOA에 인도적 활동 지원을 위한 송금 경로가 북한은행과 연계되면 북한 당국이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banking channel has an account with the North Korean Foreign Trade Bank or any of the other banks that operate inside North Korea,
유콘 전 분석관은 조선무역은행이나 북한은행의 계좌와 연계돼 있으면 북한이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북한이 몰래 유엔의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송금을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사업자금 전용 논란으로 유엔개발계획 UNDP의 대북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시 마크 월러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UNDP의 대북 활동이 수년간 북한 정권에 막대한 경화를 유입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UNDP 자금을 이용해 군수물자로 이중 활용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다고 밝혔고 미국 상원 국토안보 정무위원회는 북한이 2002년 UNDP의 전용 계좌를 이용해 270만 달러를 해외로 불법 송금했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조사단의 조사 결과 UNDP는 북한의 자금 전용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콤 전 분석관은 당시 사건은 북한 은행 계좌가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 은행 계좌를 배제하고 제3국 은행을 활용하려 하더라도 은행들이 대북 금융 거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콤 전 분석관은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 아시아 BDA를 불법 자금 돈 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목한 뒤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됐고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이 자금을 북한에 주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개입을 꺼렸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결국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들이 중개 역할을 맡아 송금이 이뤄졌습니다.
I just can't see a U.S. bank wanting to be involved at all. I can't see any international bank wanting to be involved at all.
유콤 전 분석관은 그 어떤 미국 은행이나 국제은행도 개입을 원치 않을 것 같다며 인도주의 전용 대북 송금 은행 경로 마련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고 따라서 결과가 빨리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016년부터 미국 법은 재무부가 책임있는 은행에 면허를 주고 북한 내부의 인도주의적, 외교적 거래를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시행된 대북제재정책강화법 208조 D항에 명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 송금 경로는 UN 1718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며 요트나 고급차 수입과 같이 돈 세탁, 제재 위반, 부패 행위에 이 경로가 악용되지 않도록 재무부와 UN은 합리적인 통제와 투명성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송금 경로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재무부가 핵심적인 감독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어떤 중국은행이나 러시아은행도 유엔이나 재무부의 투명성과 준법 감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이 그동안 대북 송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비정부기구 관계자는 VOA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은행 거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신의 단체는 북한 내부에서 현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유엔을 비롯해 큰 단체들은 송금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 송금 경로가 없는 것은 대북 사업 진행에 상당한 문제, 지연, 비효율성을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배정한 신종 코로나 백신 물량이 12일 만에 다시 줄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배정된 미국 제약사 백신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취소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신종 코로나 백신 안내판에 따르면 20일 현재 북한에 배정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총 128만 8천 회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일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가 북한에 배정된 누적 백신 분량이 154만 800회분이라고 밝힌 지 12일 만에 25만 2,800회분 감소한 겁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에 배정된 백신이 줄어든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코백스는 9일 14차 신종 코로나 백신 배분 계획을 통해 미국 제약회사인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인 코버백스 25만 2,800회분을 북한에 배정하면서 11일까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북 코로나 백신 물량 감소는 북한이 코버백스 백신에 대한 수용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취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코백스는 22일 이와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갱신한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백스 파트너들이 신종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 운영을 위해 북한 당국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8일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원하고 있고 모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수량을 한꺼번에 받기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백스는 대북 백신 도입 지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선호하기 때문이냐는 BOA 질문에 관련 사안은 북한 당국이 대답할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해 코백스는 북한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과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을 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령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고 시노백 백신은 코로나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재배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실제로 북한에 전달된 백신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백스는 올해부터 각국의 필요를 기반으로 백신을 할당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북한이 수령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은 이제 북한과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20일 현재 북한은 여전히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두 나라 중 한 곳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848년 2월 23일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가 81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인 아버지 존 아담스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제6대 대통령에 오른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은 1825년부터 1829년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1828년 대통령 선거에서 앤드류 잭슨에게 패한 뒤 20년간 1848년 2월 23일 사망할 때까지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824년 선거에서 앤드류 잭슨을 이기고 대통령이 됐지만 재선에 도전한 1828년 선거에서는 잭슨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존 퀸시 아담스는 잭슨의 취임식 전날 백악관을 떠나 잭슨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망하기 이틀 전 1848년 2월 21일 하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이틀 후인 2월 23일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묻힌 매사추세츠주 퍼스트 페리시 교회에 안장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부자 대통령으로 기록된 존 퀸시 아담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신념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싸운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685년 2월 23일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이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헨델은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일하며 음악 공부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법학을 공부하길 원해 법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18살에 독일의 오페라 중심지인 함부르크로 이전해 오페라 극장에서 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합니다. 1705년 1월 최초의 오페라 알미라를 공연해 큰 성공을 거두고 21살 때 오페라의 발상지인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여러 나라로 다니며 다수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후 오페라보다 오라토리오에 더 관심을 갖게 된 헨델은 1741년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메시아는 모두 3부에 56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헨델은 메시아를 3-4주 만에 완성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1726년 영국으로 귀화한 헨델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시인의 코너에 안치됐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함께 바로크 시대의 대표 음악가로 꼽히는 헨델, 그는 오늘날까지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